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우리 저희가 지난 성찬주일에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첫 번째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까지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전체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또 두 번째로 살펴보며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부르심을 알려주실 때 성도가 어떤 부르심을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때 가장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알려주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의 부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건강하게 예수님께로 함께 자라가야 되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온전하게 예수님께로 자라가려면 먼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구인 것으로 살아갈 수 없죠.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깨닫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몸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 겉도는 자들, 관망자들, 그래서 그저 감시자로 살아가는 자들, 밖에서 판단만 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와 내 형제들을 한 몸으로 여기고 나처럼 내 짐으로 형제의 짐을 지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르심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것을 4장 앞부분에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며 우리의 짐을 지고 사랑으로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온전치 않을지라도. 이것이 복음이고요. 우리가 받은 천국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루시지 않은 것을 명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겉도는 자, 관망자, 그저 감시자가 되어 밖에서 판단하는 자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의 사랑으로 우리와의 하나됨을 이루어주셨고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열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먼저 그 부르심을 교회에서 증거하라 알려주시고 에베소서 계속 보면 가정에서도 원리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들을 선물로 주셔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몸을 돌아보며 함께 세워가게 하셨죠. 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아빠대로의 은사, 엄마는 엄마대로의 은사,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각각의 은사와 위치를 따라 서로 섬기면서 합당하게 한 몸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하여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위로 가실 때에 그가 사로잡은 자들, 그가 구원하신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구원하신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죠?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각각 다른 은사로 서로 섬기며 한몸된 것에서 자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마치 은사가 없는 것처럼 달란트를 바꿔도 땅에 묻은 무익한 종처럼 살아가는 그 죄악의 모습이지 은사를 주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원리고요. 성령님께서 이뤄가시는 우리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님이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실 때 이런 원리로 이뤄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서로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심으로 한몸된 것에서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 가는 것이지 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더욱 힘써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된 것에서 자라가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 섬기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부터 시작해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 어떤 선물, 어떤 은사를 주시어 서로 섬기며 자라가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일단 이런 은사들을 누가 어디에 주셨는지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어디에? 이 은사들은 다 어디에 주신 은사들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은사들을 주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 부르시는 거죠. 교회가 아닌 곳에는 이런 부르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 사도 바울이 4장 11절에서 알려주시는 이 은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들 중에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의 은사를 예로 드시는 거예요. 다 말씀과 상관이 있는 은사들이죠. 사도와 선지자, 지금은 없지만, 그쵸? 그것도 말씀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분이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우리가 그 오피스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이벤젤리스트, 즉, 주로 노회에서 임직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는 자들. 국내 선교든지 국외 선교든지 해외 선교든지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 우리가 미자립 개척교회도 처음에는 이벤젤리스트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 아직 자립교회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서 세우는 그런 자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목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목회자들이에요. 지역교회, 우리 데오빌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 같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패스터. 교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도록 노회가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님 하는 분들이 노회가 목사로 불러요. 이런 그 교사로서의 목사로 안수를 주죠.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공통점은 다 말씀 사역으로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사들을 얘기하실 때 여러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 주신 말씀 사역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는 걸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어떤 은사가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파운데이션, 기초를 가지고 교회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먼저 알려주시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만으로 한몸된 것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지체만 그렇게 한다고 자라가는 게 아니죠. 말씀 사역자 한 지체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건강한 몸이 아니죠. 그 밖에 모든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거기는 또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되 사도 바울이 그 밖에 여러 다른 은사들을 알려주세요.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6절에서 8절. 로맨스 챕터 12 verse 6 through 8.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물론 직분의 은사로도 볼 수 있어요. 다스리는 직분은 뭐죠? 장로님의 직분.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자비의 사역을 하게 하신 집사님의 직분에 관한 은사로도 볼 수 있지만 꼭 직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나누게 하시는 은사.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살펴주는 은사는 누구나가 다 갖게 해주신 은사죠. 서로 섬기고 위로하는 것도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각 지체에게 주시는 다른 은사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건데 이 은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은사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은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여지는 은사는 없어요. 뭐 이상한 신비한 체험의 은사를 가진 것들을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나도 이렇게 했고 너도 했느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은사가 쓰여지는 것을 성경에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몸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다른 지체와 전체 몸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생명도 다 은사예요. 그렇지 않나요? 새롭게 주신 생명.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 삶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는 거죠. 시간도, 돈도, 내 마음도, 생각도, 뜻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와 각 지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지체들을 나와 하나 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 짐으로 지고 채워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누가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을 자기와 하나로 여기세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짐을 지고 우리를 섬기시고 가십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성도의 삶이 건강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더욱 자라가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머릿속으로는 가득한데 삶에서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것에서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도 같은 목적과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갈 수 있기 때문에.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 목적이 첫 번째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즉 섬김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세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봉사는 서비스, 미니스트리, 섬김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셋째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자라가고 이르게 하셨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직분으로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은사와 삶을 통해 서로 섬기며 함께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고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기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뜻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도 이 뜻에 열망을 두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분명한 열망을 두고 우리의 목적과 뜻을 품고 기도하며 심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중심으로 이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케 되어가고 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한몸된 것에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어디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장으로 가면 가정!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이 중심에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자들의 사역이 있고 또 여러 은사를 주어 섬기게 하신 모든 교인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 뜻으로 품고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형제가 온전케 되어가고 섬기는 삶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일이든지 주중이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가 모일 때나 모이지 않을 때에도 이 분명한 뜻과 목적을 품고 심서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꼭 교회에 그냥 매일매일 나와서 살라는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깨어서 이 목적과 뜻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든지 전체 몸이든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온전케 되어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위해 그래서 우리 한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게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교제 나누며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몸된 교회의 지체로 발견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임과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교회 모임 많이 참여해서 그냥 이렇게 잘되고 잘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왜 교회에 우리 교인 서약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인 서약 다 생각나시죠? 다섯 번째 교인 서약 뭐죠? 생각나세요? 이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며 주 안에서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교리나 삶의 태만이나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다 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이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왜 이 서약이 꼭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냥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한몸된 것에서도 건강하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못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모여야 할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때에도 우리가 분명한 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슬쩍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눈도장 찍고 출석표 찍고 가는 게 아니죠. 와서도 온통 딴 생각만 하고 자기 자랑 세상 얘기만 하다 가는 것도 아니죠. 뭐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와 한몸된 형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굳게 세워간다. 제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심서 섬기며 그리하여 함께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에 열망을 두고 심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할 때 무슨 큰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복음은 다 예수님 중심이고 천국 중심이라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은 그 예수님의 한 몸과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은 교회를 성도들의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Mother Crack. 공동체를 떠나 건강한 지체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교회의 직분과 그 직분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 섬기는 교제를 통해 그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 뜻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을 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가는 것은 병든 겁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설 수 있는 자들로 지으심을 받지 않았어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그걸 성경이 부르는 이름이 있죠. 내 안에서 스스로 논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뭐라 그러죠 성경이? 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라는 단어의 원뜻이에요. 혼자 믿고 그래서 교제를 거부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교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많이 알아도 병든 겁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것. 엄청난 교만이에요. 혼자서 다 하게끔 하고 나는 반감만 하고 판단만 하는 것 같은 교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자기 혼자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하세요. 심서 교인이 되어 교회에 속하고 교인으로서의 섬기는 교제에 심쓰는 삶이 건강한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직분자들도 온전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다 혼자서 온전한 자들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겸손히 자신을 다른 지체보다 더 낮은 자로 여기며 서로 돌아보고 서로 메꿔주고 서로의 짐을 지기까지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며 함께 가는 거죠. 거기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혼자 가려는 모습에는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는 교만과 정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죠? 그 우상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나 혼자 믿고 가는 자는 자기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내 우상을 두고 살아가면 그 우상이 무너지면 절망이라는 거죠. 혼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또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잘나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건강한 교회로 가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다른 성도들에게서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다른 성도도 나와 분리된 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의 건강한 성도의 삶이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유익을 준다는 것, 그들의 건강한 성도의 삶이 나와 연결되어 영적인 유익을 받게 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각 지체가 건강할 때 온몸이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주신 소명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 돌아보며 특히 연약한 지체를 더욱 세워주라.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섬길 거예요? 그분의 몸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의 집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고. 너희 중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걸로 받겠다. 이 모든 삶을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꼭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가 뭐예요? 그냥 뭐 기도하면 무슨 엄청난 힘을 받아서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그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예수님께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더욱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몸을 세우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러 간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대우빌로 장로교회의 지체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다 건강한 성도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되는 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한몸된 것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병든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형제도 다 믿음 안에서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열망이 있으시죠? 누가 이 열망을 가장 크게 가지고 쉬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누가 이 열망을 가장 크게 가지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성령님. 우리도 같은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한 몸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정말 병든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깨달아진다면 곧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음이 딱딱한 자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Hebrews chapter 3 verse 1 and 2. Hebrews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늘의 부르심, 즉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온 집, 즉 온 교회, 온 천국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즉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갈 때에 그때서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은사로 예수님의 집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교회, 내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집이에요. 충성되이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길 때, 아유 나는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하시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쳤어. 그런데 너희들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한 번도 나는 할 만큼 했어,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자신처럼 여기시고 우리의 짐을 자기 짐으로 지고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얘기하는 거 전부 남에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짐을 지고 가지?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다는 것은 남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이 돼요. 그리고 자기 변명과 정당화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아유, 나는 아빠로, 엄마로 할 만큼 다 했어, 최선을 다 했어, 이거 아니잖아요. 뭘 다 해요? 끝까지 짐을 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힘써 섬길 때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은사를 주신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이러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교제 속에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받는 것, 그저 나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것. 그냥 나만 주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고 나는 내 것밖에 줄 것이 없고 나만 증거하겠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것만 얘기하겠다고 하면 여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기도 속에서 나누는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나온다면 구해야죠. 복음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간절히 매달려야죠. 그냥 끝까지 나는 내 것만 증거하다 가겠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우리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닮은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디까지? 끝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낮아져 섬기는 걸로 가야 돼. 그래야 몸, 온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지체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목사로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며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지, 정말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이 교회만 바라보고 정말 너무나 한심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십니다. 온전히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이 한 것, 정말 우리는 망친 것 같아 다.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딱딱한 우리가 문제인 거죠. 너무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굳게 세워가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감사함으로 이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세상 일로 지치셨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지혜를 구하시며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런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무관심이나 냉담이나 불신이나 끝까지 아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하신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삶에, 이 교회의 모임에, 성도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 집에 가서 또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회복됩니다. 나도, 교회도, 가정도 그래야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음에 감사하시고 그 영광과 특권을 더욱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지체된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심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도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낮아지기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더욱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이 성찬상에 우리 주님께 나아오시오. 우리를 섬기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어 더욱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겸손히 낮아져 섬기며 더욱 이 한몸된 것을 지키고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우리 각 성도도 온전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힘 넘버 227.